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 같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제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예배 중에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특별히 설교 중에 정치 이야기는 안 하는데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는 투표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일찍 왔으니까 미국에서는 어느 양쪽의 당에도 소속되지 않는 무소속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있는 대통령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잘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못한다 그러고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 최근에 새로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었는데 그분을 놓고 좋다 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누가 되든지 누가 안 되든지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해야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절대적인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인 통치자시고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이 세상 나라에 각 나라들마다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총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타이틀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권력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고레스, 하나님의 도구라고 제가 정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영어 성경이 ESV 성경인데 그 ESV 성경에 그 제목이 작은 제목이 그렇게 붙여져 있어요. 고레스 하나님의 도구, Cyrus God's Instrument라고 적혀져 있어서 그거를 저는 그대로 가지고 제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는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원대한 계획은 구속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야기를 하면서 44장의 맨 마지막에 사람 이름 하나가 짜잔 하고 등장을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는 누군가 하면 바사,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때 있었던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면서 고레스가 44장에서 짜잔 하고 등장을 했는데 이제 45장 초반에 들어와서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설교 제목과 같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를 해요. 더 중요한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이사야서 전체를 잡고 봅시다. 우리 45장 들어가니까 정리 한번 할게요. 이사야서 전체에 주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 심판. 구원과 심판이 큰 주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시죠.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면 구원과 심판을 주장하시는 주권자는 sovereignty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는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고레스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오늘 설교도 그리고 본문을 나중에 읽으실 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쉽게 생각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고레스인데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서 고레스를 불렀는데요. 아주 뜻하지 않는 표현을 하세요. 정말 뜻하지 않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고레스에게 기름 부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입니다. 단순하게 너 일로 와봐 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고레스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뭐 성경 상식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유대인을 빼놓고 기름 부었다, 즉 이방인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신 적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방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럼 신약에 와서 헬라말로 즉 그리스말로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아무나 기름 붓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기름 부었거든요. 그런데 고레스에게 기름 부었대요. 근데 고레스는 물론 에스라서를 놓고 보면 고레스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야, 그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였느냐? 아니에요. 고레스는요, 바벨론의 신 중에 마르덕이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그런 마르덕 신을 이렇게 섬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입장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으로 인정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대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고레스가 여호와를 믿어서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임무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목사와 장로들 그리고 안수집사들은 안수 받아서 그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냥 자기 혼자서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노회를 통해서 다 교회 당회를 통해서 시험 과정을 다 겪어서 훈련을 겪어서 온 회중들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위에 안수하고 그게 기름 붓는 행위거든요. 그것은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불러서 기름을 부었는데 1절 말씀 계속해서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고레스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큰 제국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 멸망할 때가 된 거예요. 멸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사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를 점점 키우시면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는데 그때의 고레스 입장에서는 아, 내가 힘세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군인들도 많이 있고 병거도 있고 뭐 무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내가 붙잡아줬기 때문이야. 내가 그들보다 먼저 가, 그 고레스보다 먼저 가서 성문을 열어놓았으니까 걔가 들어가지. 나 없이 걔가 들어갈 수 있겠어? 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자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랑할 자격이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주권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레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보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고레스의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이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자막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각 나라들마다 성읍에 보물을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데 고레스가 정복을 하고 나서 그 숨은 보화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 앞에. 그리고서 바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면서 여기 재물 있습니다라고 가져다 주면서 고레스 이름을 각 나라의 왕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3절의 끝에 있는 말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3절 끝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겠다. 누구에게?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사람들이 저기서 고레스가 온대, 바사가 쳐들어온대, 아이고 어떡하냐, 뭐 이렇게 저렇게 고레스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고레스가 전쟁을 했는데 잘했대더라, 고레스가 이렇게 해서 이겼다더라, 뭐 별의별 얘기가 막 나와요.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보석을 가지고 나와서 항복을 합니다. 고레스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구나. 복음 전파의 채널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외쳐지고 있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장금 드라마 아십니까?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참 막 인기에 올라가고 시청률이 막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고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만 시청률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중동에 이 중동 국가들마다요 그냥 세틀라이트를 접시, 인공위성 접시를 조그만 것들을 다닥다닥 붙여놓고 있으면서 그 집집마다 대장금을 받다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인기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런 인공위성 접시를 통하여서 복음도 같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틀라이트를 통하여서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보는 거예요. 대장금을 보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극동방송 같은 데서 복음의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죠. 엉뚱하게 틀다 보니까 복음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인공위성 접시는 누가 샀어요? 그 사람들이 돈 낸 거예요. 우리가 붙여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교회에서 선교 헌금 내가지고 그 아파트 전체에다가 세틀라이트 씨를 갖다가 깔아준 거 아니에요. 자기들 돈으로 한 거예요. 엉뚱한 방법으로 복음은 전파되어져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종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고레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바로 나의 종, 내 백성들을 위해서 너를 부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이거를 몰랐어요. 모를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만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 보호하심이 불편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의 법.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법, 우리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이 물 절약하는 것이 많이 심각하니까 오래전부터 어떤 일이 있어요. 뭐 물을 잔디에다가 뭐 스프링클러를 트는데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 봄과 가을에는 일주일에 두 번 뭐 이렇게 정해서 주잖아요. 함부로 못 하잖아요. 요즘은 주일날 아마 카오시도 못 하고 스프링클러 못 할 거요.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불편한 거예요. 아, 내가 쉬는 날이 주일밖에 없거든요. 주일밖에 없으니까 주일날 다 화단에 가가지고 물도 쫙 뿌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법이 뭐라 그래요? 선데이는 스프링클러 틀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불편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물이 모자르면 안 되잖아요. 가뭄에 이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골짜기에 물이 모자라면 다 같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저쪽에서 상대방에서 차가 오든 말든 나는 좌회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빨간불이든 초록색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교통법이 있잖아요. 빨간불에 좌회전 된다 안 된다? 왜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하시나 봐요. 빨간불에 좌회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빨간불에 좌회전하는 양반들이 있어요. 경찰 아저씨들, 앰뷸런스. 근데 그 사람들은 깜빡깜빡 키면서 가시는 거잖아요. 급한 일이 있으니까 가잖아요. 그런 교통법규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그때 당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세요. 마치 법정에 서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처럼 5절에서 7절까지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참된 신이다. I'm the only one true God 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아니 죄송해요.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6절에서는 유일한 신은 이야기하지만 5절에서는 일단 내가 참된 신이다. 다른 신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반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단치시는 게 뭐냐면 다른 거 믿을 것 없어. 나밖에 없어. 참된 신은 나밖에 없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참신이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모른다고 그래도 I don't care. 나는 참신이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또다시 강조하세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한 세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레스를 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확산된 거죠. 발전된 거죠. 이 첫 번째는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너를 통해서 알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이 부분에서 또다시 반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레스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해방해서 돌아가게 하고,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마지막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이 고레스를 택해서 도구로 삼아주신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던 히브리 백성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원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유다 땅에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다 땅, 즉 베들레헴 땅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셨는데, 그곳으로 돌려보내실 때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원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베들레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씻음을 받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에 살아갈, 그리고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가 나의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 아주 조그만한 시기에 아주 작은 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자 고레스를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향후 30년, 50년 동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원대한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그만하게 쓰임받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장로님 부부가 한날 한시에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저하고도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장로님이시고 우리 스티브 집사님, 다현 집사님하고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부부가 결혼기념일이 있어서 저희가 라스베가스에서 목회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저희하고 식사하시겠다고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운타운에 그 프레먼트 스트리트 가면 그 라이트법 쇼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권사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발레 파킹을 했습니다. 발레 파킹을 했는데 제가 운전을 했고요. 권사님은 패센저 쪽에서 이제 내리셨을 거 아니에요. 장로님하고. 근데 우리는 보통 차를 이렇게 대면 그냥 출입구가 앞에 쪽이니까 그냥 앞으로 걸어갈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뒤로 돌아오는 거예요, 차를. 벤이 이렇게 있으면 차 뒤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발레 파킹을 했으니까 운전한 내가 키도 주고 티켓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발레 파킹 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핸드백에서 한 요만한 종이였을 거예요. 꺼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줍니다. 이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Believe Jesus Christ. You will be saved. 그러면서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이 전도지를 받은 발레 파킹 하시는 그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 But nobody knows. 여러분들이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툭 하고 한마디 던졌던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둠도 있고 거기에 환란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둠을 창조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죄악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내적인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충돌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도 있지만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죄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나의 잘못 때문에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굳건히 내 손잡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여호와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절대적으로 믿어야지요. 절대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저울질을 해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예, 마음으로도 알아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세상의 일과 저울질을 해요. 세상에 받는 기쁨과 저울질을 해요. 세상의 이야기와 같이 저울질을 해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말미암아 세상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끌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환한 미소를 짓고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